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서 기독교인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서로 세상에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시대적인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같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으로 가면 다 한 가족들로 살아갈 형제들이고요. 이제도 그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한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가? 이 한 구원의 현실이 왜 우리의 영원한 참 아이덴티티인가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어서 심판으로 가야 할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천국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제를 나누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속한 천국의 참 아이덴티티를 증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가장 근본적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요. 시대마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원리를 지금도 꼭 붙들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설교하신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그 천국 백성들의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이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결국 누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천국의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야, 너무나 좋은, 너무나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이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거고 그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지 않았으면 왜 명하십니까? 천국 가서나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지라도 이 삶이 시작되었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천국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실 때에 구약의 율법과 비교를 하시면서 새롭게 성취된 현실로 풀어주세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당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의 산에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요,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어 임한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그 나라의 현실을 가리키는 이 땅의 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리켰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함께 임했고요. 그 천국에 속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때가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의 참 현실, 천국의 현실, 천국의 원리를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여 이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성취되어 드러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회법의 원리였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세요. 오늘 보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아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뭐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원리입니다.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원리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원리죠. 이 원리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예요. Fairness and justice.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통해 각 개인의 소유와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법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 원리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세상 법이 이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갚는 나라의 법도 이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를 졌으면 그의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주신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큰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은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도 보았죠. 4장에서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주셨던 법처럼 일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주신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이 원리를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도 또 믿는 성도들도 자신들의 소유와 권리를 보호받고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요. 공평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싸운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땅의 법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나라법도 지켜야 되고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위해서도 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도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원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원리가 악함으로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로 죄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수준일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죄가 없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특별 은혜의 원리가 주장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특별 은혜의 원리, 다시 말하면 어떤 원리일까요? 특별 은혜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삶의 원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원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를 무시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법도 다 지키셨어요.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 아래 순종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소유와 권리를 지키는 목적으로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만은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권리를 지키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고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셨고요.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종처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천국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 십자가 사랑의 원리, 특별 은혜의 원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두 시민권이 있거든요.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삶이 우리 삶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네 가지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수도 없이 이 내용을 봤죠. 어떤 내용이죠? 첫째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두 번째로는 누가 송사하면서까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가져가게 하라. 세 번째로,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아무리 보아도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야, 네 것 잘 지키고 네 권리, 네 소유 잘 지키는 원리로 살아가. 그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는 원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명령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원리고요. 이 원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에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원리를 이 네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원리고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지킬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삶을 알려주시는 시작에 39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39절 첫 부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네 가지로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이 말씀은 죄악을 위해 대적하며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악한 사단까지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앞에 말씀하셨던 네 가지 예에서 말씀하시는 자. 즉,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 나를 송사하여 고소하여 속옷 가져가려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자, 나에게 구하고 꾸려하는 자.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나와 일단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 나에게 해를 입히고요. 내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고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요.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정말 악하다고 여기는 자들. 있죠? 지금 우리 주위에 없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요. 아니, 우리가 관계를 맺고 더 관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누구든지 이러한 자로 변해요. 아니, 그뿐 아니라 내 자신도 누구에게는 이러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끊임없이 싸워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공평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싸움이 순전하게 공평과 정의를 위한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아직 죄성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죄인들은 항상 미움과 분노가 자라가서 결국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나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라고 하신 부부 가운데서도 이러한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많이 나눠질수록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아니, 그러한 관계, 항상 같이 하나 되는 이 관계에서도 그러하면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어떠할까요?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만 가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라고 하는 미움과 분노의 죄를 죽이라고 하세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깨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 형제의 짐을 지기까지 용서하는 사랑으로 자꾸자꾸 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것? 아무리 훌륭하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지켰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네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그 뒷부분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누가 내 뺨을 쳐요? 네? 뭐 다른 데 치는 것 아니라 뺨을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낮추고 해를 입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받은 대로 갚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라는 뜻인가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누가 내 오른편 뺨 때리면 당하지만 말고 가서 너도 때려줘.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야 이거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바보 같은 짓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이 뭘까요?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낮추고 정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대신 짐을 지기까지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들의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천국의 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자기 권리와 소유를 지키기 위해 받은 대로 갚아주는 삶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닮은 산자들의 삶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무조건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진리를 잘못 전하는 것. 무조건 사랑으로 다 받아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에서도 말하는 평화주의,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 그렇게 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킨 걸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죄를 다루고 악을 분별해야 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까지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가서 왼뺨을 쳐줘야 그 힘이 드러나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가서 왼뺨까지 돌려대야 그 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댄다는 그 뜻이 뭘까요? 무조건 당하라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치며 예수님을 낮추고요, 조롱했고요,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됐죠?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왼뺨을 돌려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오른편 뺨을 우리에게 맞으신 하나님이 자기 왼뺨을 돌려대셨어요. 그냥 무조건 당하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그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우리가 행한 것이 있으면 갚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과 용서의 원리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자신이 치러주셨다는 거죠.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 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분명히 다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셨는데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왼편까지 돌려대신 모습이에요. 용서하는 사랑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조건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죽으신 것으로 보였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정말 무정한주의,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로 저렇게 당하기만 하고 죽었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지고 우리 구원을 성취해 주신 놀라운 천국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도 심판받은 자로 여겨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사랑의 힘이고요. 이 세상은 이 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힘을 싫어합니다. 왜? 공평과 정의의 원리는 다 내 것 찾기에 급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짐을 지기까지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 힘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약해 빠져서 더 큰 보복 받을까봐, 더 큰 고난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평화주의, 나는 그냥 당하기만 할 거야, 억지로 왼뺨까지 내어주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죄성을 누르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쁘게 형제와 이웃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악을 악으로 받은 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삶으로 결국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나타내시고 증거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죠. 우리도 섞여 있겠지만, 이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삶을 증거하려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서로 나눠야 될 사랑이 이거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4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0절.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유, 더 이해 못하겠어요.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의 원리도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옷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 좀 남아도는 거 그거 다 가져가라. 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옷은 특별히 당시에는 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예요. 의식주의 그 옷 한 벌. 자기의 발가벗음을 가릴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그 남는 옷도 아니라 입은 옷까지 가져가라는 자에게 속옷,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가벗고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옷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만약에 가난한 이웃이 빚을 져서 옷까지 전당을 잡았다면 그 옷은 다시 돌려주라고 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광야 생활 중에 물도 내어주셨고 떡도 주셨지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송사를 해서 누가 너를 고소해서 네 것 다 빼앗아 가는데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우리 이거 할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야죠. 아니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아와야죠. 어떻게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까지 내어주라는 걸까요? 이 원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저 세상적으로 많이 베풀고 무조건 다 내어주려는 주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자선사업 잘하는 사람,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원리 잘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도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이 삶이 어떤 원리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당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제비보자 뽑아서 나눠 가진 게 있었죠.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했고요. 죄인들은 더 나아가서 그 옷 뺏는 것에 멈추지 않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생명까지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생명까지 다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고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 법정에 불의하게 송사했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시고요. 완전히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옷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 안에서는 더욱 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저 공평과 정의로 원리로 싸워서 하나됨을 거기에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요, 당시 교회 안에서 교인들까지 송사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천국의 한 가족들끼리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내세우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서로 안 빼앗기려고, 아니 서로 빼앗아오려고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서 서로 송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심히 꾸짖었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끼리 서로 송사하여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 거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내 권리 찾고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내 것이냐 네 것이냐 판단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아니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자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이기고 자기 권리 찾고 더 얻어내고 손해 안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 되면 깨졌잖아요. 천국에 속한 한 가족들이 나는 올바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내 형제는 틀렸고 잘못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교제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정당하다는 건 나타낼 수 있지만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자기만 돌아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거 옳다 할 거예요. 네가 옳은 거 증거하고 나가서 올바른 소리하고 그래서 정말 누가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고.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형제의 죄와 허물을 자기 짐으로 지고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이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이느냐.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교제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저 공평과 정의로 내가 옳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정당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넘어서서 십자가 사랑까지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아니 이웃에게까지 지금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1절 42절에 나머지 두 가지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법에 로마인들이 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짐을 들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같이 가줘야 했어요. 즉 종과 같은 역할이었다는 거죠. 종처럼 낮아지는 매우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모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자가 억지로 짐을 지으며 오리를 가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하세요. 너무 바보 같은가요? 아니 오리까지만 가게 했는데 왜 심리까지 가줍니까? 그런데 이것도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어디까지 낮아져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주셨나요? 우리가 여전히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셔서 마치 종처럼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죽음과 심판의 자리까지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며 서로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종과 같이 낮아져 서로 짐을 지기까지 섬기는 사랑. 이것은 바보 같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천국의 빛이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원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내어주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교회에서 그들에게는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다뤄주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 구한다고 꾼다고 계속해서 내어주는 것은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 죄를 다뤄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해 있는 자들이 있죠. 정말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나 고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가난함에서 정말 나올 수 없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그들이 구하거나 꾸고자 할 때에는 거절하지 말라. 그들에게 되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다 내어주라.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자기 생명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것을 아셨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도 아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먼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필요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대가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건 세상에서도 해요. 내가 하나 줬으면 저 사람도 하나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그 행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증거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되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를 모욕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시지 않은 삶을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루셨기 때문에,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아니, 다 맞고 좋은 말이지만 과연 누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되묻게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 다 맞죠. 그러나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큰 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매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서 이 삶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게 나와도, 너무나 한심하게 보여도 심서 싸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 억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거기가 항상 시작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다 한 가지를 알려주세요. 어느 구절을 풀어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어떻게 맨날 똑같은 소리인가? 그건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 66권을 통해 똑같은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겨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젖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거든요. 형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권리, 내 소유 주장하는 원리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로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그것이 더 나아가죠. 미움과 분노까지 품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원수 같은 나를 향해 베풀어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미움과 분노에서 돌이키게 되고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며 낮아져 섬기는 삶의 원리로 가게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 싸움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겠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의 빛을 더욱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하라고 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라고 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뜨겁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이 세상에서든지 지금 우리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올바르다 증거하고 싶고 나는 정당하다. 나 내세우고 싶고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품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와 다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바꾸라고 하시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짐을 지는 것까지 가라. 형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지 않나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더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이 흥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다룰 수 없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다시 기억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시작되어 뭐 인정차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빛을 비추며 나아가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다 다루지 못했던 그 다음 구절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우리 천국 백성들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됨, 소망 없는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더욱 예수님의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치시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증거되고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가고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힘 넘버 315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